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하에 계신 분들과 또 집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공세의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놀라며 그분을 떠나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주님, 저희가 각자가 지금 흩어진 채로 그러나 동일한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저희 모두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그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게 이제 제사장 그룹이 되었건, 아니면은 소위 평신도라고 불리는 이제 바리새인 계열이 되었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게 이제 사두개인이죠. 그리고 일반 평신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 서기관 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구약 성경 내내 계속해서 줄기차게 예언이 돼 있었단 말이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떤 표적을 행하실 것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그 35장 3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자,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과연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 약속된 분이 참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여쭤보도록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봐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 이사야서의 이 구절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 어떤 표적들을 주실 거라는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고,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이러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받은 나무, 즉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붙잡혀 와서 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놓아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마가복음 15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안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 정치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당대에, 그러니까 율법 또는 그 유대교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고 돈벌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눈에 가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존재하던 몇몇 그룹들은 서로가 이렇게 조금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서로 생각들도 다르고 서로 반목하고 이러던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22장 15절서부터 보면은 두 그룹이 일단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입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도 성경을 각자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들이, 자,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그분의 말로 함정에 빠뜨릴까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두 그룹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유대교의 근본주의 보수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서부터 있었던 말은 사실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제 어떤 변질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학의 영역에서 이야기하자면 자유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그러면 그 이전까지 성경이 말씀하는 걸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걸 정의하다 보니까 근본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어쨌든 이제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당대의 근본주의자들이었던 것이고 보수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던 유대교의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바리새인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이들이 제사장들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 지금 종교적 구심점이 물리적으로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는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의 그 지정된 곳에 딱한 곳밖에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 위치에만 성전이 설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회당이라는 곳은 심지어는 이교도 국가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도 회당을 세웠습니다. 여러 곳에 회당들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무슨 이제 학교 같은 거예요. 사립학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제 그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다 믿고 영적인 것들도 다 이제 믿었습니다. 천사도 믿고 또다 믿었어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는 이제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금식도 하고 헌금 생활도 철저히 십일조 같은 거 철저히 하고 또 안식일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뭐 굉장히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 종교적인 열심은 탁월했는데 그 마음 속 중심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변질이 되면서 껍데기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등한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신 것이었죠. 위선자라고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요게 바리새인이고 헤롯 당원은 뭐냐? 헤롯 당원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이 아마 AD, 아니 BC 아마 60몇 년, 이제 그 정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카이사르가 직접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분봉왕을 세워서 이제 유대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분봉왕이 이제 헤롯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지금 유대를 이렇게 다스릴 때에 이 헤롯 왕에게 빌붙어서 이제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헤롯 당원인 것입니다. 헤롯 당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신학조차도 이제 변질을 시키는데 메시아가 헤롯 왕조로부터 출현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한번 변질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그래서 유대의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헤롯 당원은 굉장히 이 변절자들인 것이고 마치 우리 이제 일제시대의 소위 친일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인 것이지요. 자, 이들 외에도 당시에는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사장들이 이제 사두개인에 속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고 신학적으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이 부류인데 근데 영적인 것도 안 믿고 천사의 존재도 안 믿고 이런 어떤 유물론자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 인정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그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에세네파라고도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은둔주의자, 금욕주의자, 수도원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극렬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칼들도 이렇게 칼도 지니고 다니고 하는 뭐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 땅의 사람들 그래서 암헤레츠 이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이제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두 부류는 사실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이 율법,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이러려는 사람들인데 헤롯 당원은 뭐예요? 이교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이교도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그들과 합세해서 뭐를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두 사람들이 사실 이게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두 세력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로 지금 이렇게 작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 제거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은 현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혀 서로 일치할 것 같지 않은 그룹들을 서로 이렇게 함께 모아서 교회를 대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과 동성애자, 이 두 그룹은 사실 같이 이렇게 상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도 동성애를 굉장히 극도로 미워해서 심지어는 막 그 산채로 그냥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이 동성애자들을 처형하고 그래요, 이슬람에서는.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는 지금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귀는 처음에는 이렇게 적대적인 것 같이 만들어 놓은 세력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규합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그 답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제 둘이 같이 찾아온 거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몇 명인지는 뭐 숫자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두 그룹 중에 몇 명이 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에 보니까 아첨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자, 이게 이들의 본심일까요? 만약에 본심이었으면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었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빨림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이건 약간 좀 또 칭찬 같기도 하면서 비꼬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렇죠.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용기 있는 분입니다. 누구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진리대로 말하시는 분이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지금 자기들이 던질 질문은 예수님이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거라고 추측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잖아요. 사람 눈치 안 보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했을 때 글쎄요 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속 시원하게 탁 풀어놓으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이거죠. 그렇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그러한 이빨림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떤 경계심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려는 칭찬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고심고심해서 만들어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맞지 않나이까? 자,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어려웠겠습니까? 너 요거 잘 걸렸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만면에 그 미소를 지으면서 너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너 이렇게 대답해도 넌 죽는 거고 저렇게 대답해도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이제 이 질문을 이제 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이 함정이라는 걸 즉시 아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여기 위선자라고 하신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왜 위선자라고 하셨는가. 자, 이 질문이 대답하기 곤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대에 유대 사회의 그 대립적 상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아마 BC 63년인 것 같으네요. BC 63년경부터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유대 사회는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뉜 거예요. 로마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크게 보면 두 부류로. 그러니까 친로마파냐, 반로마파냐. 이렇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한단 말이지요. 스스로를. 근데 어떻게 바리새인 같은 유대 정통 종교인들이 어떻게 로마를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이 이제 그 지배 민족에게 빌붙어서 출세하려는 사람들도 어디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헤롯 당원처럼 어디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이제 저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양분이 돼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로마가 자기 민족,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이죠. 자기 민족, 그 유대 민족에게 부과한 이 세금을 내는 게 맞냐, 안 내는 게 맞냐, 이 질문인 것이거든요. 이 세금이 정당한 거냐. 그러니까 로마는 어디를 가든지 그 자기가 정복한 민족을 이렇게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 세금을 이제 뭐 인두세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마다 이제 그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세 내듯이 그 국가의 식민지의 어떤 한 사람이면 그러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내야 되고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에 속했으면 누구나 그 개인 인두세를 종교 그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금이 만만치가 않았다 그래요. 이게 그냥 조금 이렇게 조금 내면은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로마로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봐줄 게뭐 있습니까? 굉장히 과하게 세금을 이렇게 착취해도 그들이 지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이 과중한데 이것을 내지 못하면 그러면은 자기 아들 딸들을 이렇게 노예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노예가 돼야 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도 이 로마의 이 어떤 과중한 세금의 문제 이것은 굉장히 큰 이제 논란거리인 것이죠. 이슈거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은 내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 그러면은 유대의 이제 민족주의자들한테 이제 굉장히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야, 저거 저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 가짜구나. 이제 이런 여론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뭐 열심당원, 진로당원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반대로 세금은 바치지 말아라. 이렇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당장 로마에 끌려가는 것이죠. 당장 고발을 당해서 이제 로마에 끌려가서 이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만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외통수인 거예요. 딱 장이야. 딱 이렇게 외통수를 딱 외통수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놓은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질문도 어떻게 합니까?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Yes or no로만 대답해 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Yes or no로,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법정에서 주로 검사들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이 피고인을 심문할 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라고 겁박을 합니다. 또 우리 이제 청문회, 인사청문회 같은 데서 보면 이 법조인 출신의 이 주로 이 정치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약한 거예요, 사실은. 딱 떨어지지 않는 그 대답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그 유도하는 그런 어떤 대로 사람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예 아니면 예나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이 여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계나 안다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예수님은 이것이 굉장히 사악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는 것을 파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우, 글쎄, 굉장히 어렵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세를 낼 때에 사용하는 그 돈을 나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이죠. 공세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심에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그분께 가져오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이 요구 사항, 그러니까 질문에 즉답을 하시지 않고 이렇게 요구하신 이 부분은 이제 참으로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이제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 통용되던 화폐, 동전은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나오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로마가 발행한 화폐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어떤 국가를 정복하고 나서 그 로마가 발행한 화폐를 그 지역에 사용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도 원화도 있는데 뭐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다? 그러면 엔화를 우리에게 사용해서 엔화로만 세금을 내라든지 아니면 달러로만 세금을 내라든지 뭐 그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은화, 이 데나리온이 은 4.55g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앞면에는 황제 티베리우스가 월계관을 쓴 올림픽의 승리자로 묘사된 흉상이 이제 그 동전의 정중앙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동전의 가장자리로 이렇게 삥 둘러서, 이 라틴어 같은데, 이제 요 문구가 쓰여 있는데, 뜻을 해석하자면,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뭐, 요런 뜻에, 문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새겨져 있는 것이죠. 혹은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투스의 존엄한 아들. 뭐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제 한글로 어떻게 이제 번역하는지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 아우구스투스가 신이다, 즉 하나님이다. 이러한 글자가 새겨져 있는 동전인 거예요, 거기에. 황제가 신이다. 이런 게.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라고 하는 여자, 황제의 어머니가 올리브나무로 된 신의 왕좌에 앉아 있고, 양손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주권을 상징하는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가 새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교 사제 중에 최고 사제라는 뜻입니다. 사제 중에. 그뭐 최고 승호원장 이렇게도 번역되고, 근데 이제 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 호칭을 누가 나중에 갖다 쓰게 되냐면 로마의 교황들이 갖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에는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형상이 그리고 글씨도 새겨져 있었고 형상이나 글씨 두 개가 모두가 다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 특별히 십계명에는 보니까 둘째, 제2계명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거든지 땅에 있는 거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거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너희가 새기지 말아라. 왜? 모든 이교도들이 뭔가를 새겨서 그것을 신처럼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 섬긴답시고 뭔가를 새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조각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게 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이교도 문화에 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깎아놓고 아 이거 예술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게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새겨져 있는 것 자체, 그리고 또 거기에 새겨져 있는 글씨 자체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전을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동전을 통용한다는 것 자체가 황제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세워놓은 질서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그 질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뭐 달러의 질서, 그렇죠? 달러가 지배하는 사회에 내가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 이제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 또 하나는 아무런 형상이나 모양도 새겨져 있지 않은 그런 동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은화예요, 이것도. 그래서 유대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자기들끼리 거래할 때는 당연히 데나리온이 아니라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그 동전으로 이렇게 이제 상거래를 하고 통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그래서 평상시에도 데나리온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나리온을 유대인들의 경우에 더더군다나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교 신이라 자칭하는 자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를 신이라고 묘사하는 글자가 새겨진 뭔가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것은 굉장히 큰 신성모독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자, 요런 정황을 이제 우리가 안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요구사항을 이제 보자는 것이지요. 나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수 있는 건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시점에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도 거기에 대부분 있던 유대인들도 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러 온이 자들에게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라 그랬더니 이들이 대뜸 그걸 꺼냈습니다. 아마 마음에 뜨끔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은 또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헤롯 당원 이런 사람들 뭐그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냥 약간 꺼리면서도 그냥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예수님께 내 보여줄 줬을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까요? 평상시 이들의 행위를 유심히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 대뜸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로마를 싫어하니까 정치적인 이유 뭐 이러한 것들로 데나리온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두세, 종교, 그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낼 때에나 이제 그 데나리온을 모아서 갖다 바치지, 일반적으로는 들고 다니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성전에서는 그 들고 들어오지 않는데 이들은 그걸 들고 들어와서는 속주머니에다 감춰놓고는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물으십니다. 자,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아, 카이사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이 또한번 이제 예수님의 이 반격에 당한 것입니다. 이 신성한 성전에서 감히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지금 신이에요. 이교도들 사이에서는 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 여기 지금 여기가 성전이라는 것은 그 앞장부터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그 연속선상에서 쭉 22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성전 안에 이 이교 그 신이라 불리는 자의 그 형상,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도 부족해서 이제 그 신의 이름을 지금 대놓고 언급을 이렇게 이제 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는 굉장히 놀랬겠죠. 아니, 저자들이 미쳤나?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이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의 귀를 확 꺾어놓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카이사르의 것들을 카이사르에게 바치라. 이게 영어로는 이제 rend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render unto Caesar the things which are Caesar'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render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걸 일단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데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 말씀은 로마에게 공세를 바치지 말라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로마인에게는 공세를 바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render라는 이 단어가 돌려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려줘라. 영어 사전에도 찾아보면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치다는 의미도 있고, 번역한다는 의미도 있고,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돌려준다 뭐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지금 이 카이사르의 것이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나 갖다 줘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카이사르에게나 갖다 줘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로마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이니 카이사르에게나 갖다 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이 과도한 이 어떤 세금 징수, 이것을 인정하셨을 리가 없다, 이런 논리인 것이죠. 이건 정의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 어떻게 그런 착취와 불의에 타협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냐, 뭐 이런 이제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 2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고소의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 내는 것을 금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석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공세 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된 것이겠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들이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한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요. 자, 어찌되었건 이제 이렇게 공세를 안 내 안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당연히 공세는 내도록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정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통치 행위에는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지금 내는 로마 세금을 거부하신 것이 맞다면 아마 당장 예수님이 고발이 되어가지고 그 즉시에서 아마 잡혀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된 것을 보면 제 생각에도 이것은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세상 정부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정부가 옳기 때문에, 세상 정부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그런데 이 아담 이래로 인간이 점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악해져 가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기는 원치 않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들을 다 그냥 온갖 혼돈과 폭력 속에 방치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들 중에서 어떤 그 통치를 하나님의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인간 정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정부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 정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는 한번 좀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자, 인간 정부를 주신 건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네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사실 굉장히 명백합니다. 정권이 보다 사악하냐, 덜 사악하냐, 지금 현재의 이 정부가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못하냐, 그것은 사실 여기에 지금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건, 어떤 정부가 되었건 그 정권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걸 이제 전할 때, 아이 그러면 저항 의식도 없고, 정권이 그렇게 부패하게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면 아무런 뭐 반대도 할수 없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이 지금 현재에 서 있으면, 그렇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들이대면서 정권에 순종하라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집단이 정권을 잡으면 이 말씀은 또쏙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뭔가 불의에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항거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또 이제 끄집어내기가 쉽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정권의 호불호에 관계없이, 내가 그 정권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가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정권 중에 역대 초대 정권들도 있었고 중간에 있었고 지금 현재의 이제 정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은 공통적으로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정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옛날 정부는 굉장히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에는 이 말씀에 의해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뭐 사람 심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권이 이전 정권이건 지금 정권이건 초대 정권이건 나중 정권이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로 정권이건 뭐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명령은 정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세속 국가에 지금 사는 것인데, 이러한 국가들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그나마 소위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보다 많은 어떤 자유를 누리고는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국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개인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심정적으로는 대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질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반골 기질이 많은 사람이고 까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의한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저도 굉장히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정권에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권에 집단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냥 죽었습니다. 핍박하면 그냥 죽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핍박당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예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권이었어요. 유럽 전체가 중세에 다 이게 다 카톨릭 판이었잖아요. 천주교의 판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해서 그 정권을 무너뜨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개개인, 국민 개개인이 그리스도인 됐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간에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이 좀 있습니다. 투표권을 행사한다든지, 또이 폭력적이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이렇게 어떤 집회와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한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양심, 믿음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괜찮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청원을 한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저는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되었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질은 반대라고 했습니다. 제 기질은 당장 뛰쳐나가서 돌을 던지고 싸우고 싶은 기질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정권에 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정부를 개혁하거나 세상 정부를 완전하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나빠져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점점 좋아지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게 될까요? 천년 왕국을?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이 굉장히 나빠져야만 아이고 못 살겠다. 정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바로잡고 통치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불의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만 이게 하늘의 왕국, 이 하나님의 왕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 왕국을 고대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권력에 이 투쟁을 해가지고 그 권력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답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던 이 사람들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스와 노이 답변, 예 아니오의 답변에 걸려갖고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마 또는 세금 내 이렇게 하고 끝났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든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어떻게 맺으시냐면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로 결론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 중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그 형상의 관점에서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바치라고 할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형상이었습니다. 형상. 그렇죠? 카이사르가 새겨진 그 형상을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하시면서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을 카이사르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형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도 형상의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로마인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심지어 카이사르가 됐건, 헤롯이 됐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데나리온에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인간은 누구에게 바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왜?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걸 카이사르에게 바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이사르 또는 이제 이 헤롯을 통해서 카이사르에게 이제 가는 것인데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너희가 뭔가를 드릴 때 카이사르에게 또는 헤롯에게 카이사르에게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냐? 모든 인간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 거다. 카이사르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심지어 카이사르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 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지금 와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요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 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세금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동전들로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너희가 드리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에 이제 이들은 할 말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기 모습이 지금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해석한 소개해드린 이 말씀들은 제 무슨 나름대로의 해석은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여러 글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요러저러한 해석들이 있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본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카이사르의 것과 하나님의 것들,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카이사르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 아까 이제 제목을 말씀 안 드리고 시작한 것 같은데요. 카이사르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 이것은 이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질문거리도 안 되는 질문이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국가에 뭐를 내고 안 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 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러한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조금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현대 국가에 살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적용해 볼 때, 예수님이 분명히 카이사르의 것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믿기에 그건 아닙니다.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니까 카이사르에게 그거는 던져버려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드리는 것이 맞고, 카이사르의 주권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을 인정하는 것, 데나리온의 질서, 우리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즐기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더라도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그 질서에서는 어긋나지 않게, 그걸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고 또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질서가 통치하는 그 왕국이 올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것만을 오직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잠깐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지하와 또각 집에 계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닫고 곰곰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동전인데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있는가? 나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